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물들은 완벽하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씨름들, 그리고 진정한 회개, 다시 찾은 은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 속에 새겨져 있고, 그것은 그 개인의 어떤 깊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읽어야 할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많은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들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없었던, 소위 신앙적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신앙적이지 않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뭐 나쁜 사람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오히려 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경우들이 많죠. 성경에 아주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 그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한 성경 인물 속에서도 여러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굉장히 바닥을 치던 모습에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모습과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인물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데,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있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알고 있지만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비슷한 일을 했고요.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여러 가지 모략과 그리고 방법들을 썼는데, 분노를 일으키고 가정 전체가 아마 정말 소위 난장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한 민족의 또 조상이 되게 하셨죠.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서 히브리 민족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힘으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를 죽이고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 완벽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그런 모습들, 정말 복합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업앤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중요한 좋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경에는 미스테리한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컨택하시고 접촉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시고 변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씨름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찬스가 있긴 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참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인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일평생을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도 있고, 바리새인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선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치신 건데, 바리새인과 소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정말 구원에 있어서 계속되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가인, 뭐 바리새인, 가룟 유다, 물론 영적으로는 분명히 이들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말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맞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물어보면은 다들 자기들의 변명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의 인물들의 변명들은 우리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믿음이 좋다, 우리가 믿음을 자부한다, 자신한다 말하기보다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울은 여기에 참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전반을 커버하는 인물은 사실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첫 번째로 왕이 되는 과정, 왕으로서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신하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쫓고 쫓기는 그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내면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읽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쉽게 발끈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낭망하고, 그 불안에 잠식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모두 소위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사울 왕의 인생 속에 정말 많은 예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피소드가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사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지, 과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는지, 아니면 사울이 보여주는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캐치하여 우리도 다시 달려갈 수 있겠는지, 부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디테일하게 읽으셨겠지만 에피소드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13장 시작에 보면은 사울이 40세라 했습니다. 40살, 40세. 한국에 40세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불혹.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제가 아직 40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이 40세인지 정확하게 40세였는지는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하는 내용들이지만 이 13장의 맥락은 사무엘상 전체 맥락 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초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한 11장쯤에 보면은 암몬 족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사울이 리더가 돼서 이렇게 처부섰다,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그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 왕으로서의 리더라기보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정말 즉흥적으로 어떤 사사에 가까운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는 이제 왕이 된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첫 전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프레셔, 첫 전쟁을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소집하고 어떻게 지휘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병력은 2절에 보니까 총 3천 명이에요. 3,000명이 모였는데 아들 요나단한테 1,000명을 맡기고 사울 본인은 이제 2,000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도 좀할 말이 많긴 한데 이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정말 혈기왕성한 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명령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요나단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의기로 이렇게 블레셋을 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단이 1,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블레셋에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들은 대부분 수비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아낼까라는 이야기가 많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한 일은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요나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만약 요나단이 혼자 스스로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선한 마음으로, 아니면 의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또 그렇게도 설명이 되지만, 사울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울이 내가 어떤 리더십을 블레셋을 정말 자신 있게 처부수므로 한번 리더십을 한번 보여보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또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사자의 콧뼈를 건드린 건지 블레셋이 이제 군대를 모으는데요. 몇 명이 모입니까? 5절에 보니까 셀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셀수 없다. 병거만 3만. 그리고 그러니까 전투용 수레가 3만, 그리고 마병 부대, 그러니까 잘 훈련된 이제 말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부대가 6천, 그리고 보병, 그러니까 군인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countless 셀 수가 없다는 거죠.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이 기록에서 벌써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여러분, 이때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요 시점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요 19절 이하에 보면은 13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고, 아이런,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책 분류로 보면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에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을 다룰 줄 알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걸 만들지 못했을 때다. 기원전 1000년 때니까 아직 한반도에 삼국시대가 있기 8,900년 전인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옛날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3,000명이 모인 것과 셀수 없는 사람들에다가 철기 무기가 있었던 요 상황.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게임이 되는 싸움인가요? 당연히 안 되죠.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죠. 6절,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있는 대로 숨었고, 7절.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록인데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다시 건너서, 요단 동편,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데 이 무서움, 이 두려워 떠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요단을 건너서 저기까지 도망갔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전력만 보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쏜살같이 흩어집니다. 15절에 몇명 남았어요? 3,000명으로 시작했는데 15절에 보니까 6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6, 5, 30. 그러니까 80%가 지금 이탈한 거고 20%만 남은 거죠. 저는 현대사회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어떤 나라가 그 전투력이 어떻게 되는지, 국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 모릅니다. 뭐 어떤 무기가 더 세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뉴스들을 보니까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부대 내에 전투원, 그러니까 부대 내 사람들 중에 전투원의 10%가 손실이 나면, 그러니까 부대원들의 10%가 사상자가 나면 사실상 그 부대는 전투 불능 상태가 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3,000명이 있었는데 600명이 남았다. 이건 아마 이 당시 역사에 대한 정황을 잘 모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글을 읽다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 이거는 못 이기는 싸움이구나.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한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고 그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탈출시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이 땅의 모든 싸움들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군대 대장이 직접 웰커밍을 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40년 전에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우리는 저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자기 포기를 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앞서서 전쟁을 수행하셔서 차지한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 사무엘을 기다린다. 이거는 사무엘 개인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쟁을 시작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전하던 사무엘이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그 사무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전쟁의 진짜 지휘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진짜 지휘관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짜 지휘관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함에 잡아먹힙니다. 정해진 날짜에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전쟁에서의 하루는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 그런데 7일이나 기다렸는데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오면 드리려고 했던 그 재물들 갖고 와라.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겠다. 번제 뭡니까? 번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제사 아닙니까? Burnt offering.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제사.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울이 자기 맘대로 제사를 시작합니다. 화목제 뭐예요? 화목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었죠?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감사하는 그 제사. 번제와 화목제. 자기가 드리겠다고 사울이 시작을 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번제를 딱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나 안 기다렸다라고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왜 나 안 기다렸어? 좀만 기다리지. 이런 뜻 아니에요.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라는 책망이자 야단입니다. 여기서의 사울의 변명이 중요한데요. 11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백성이 막 흩어지고 있는데 80%가 막 흩어지고 있는데 이 급한 상황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의 리더십, 나의 위치가, 나의 포지션이, 나의 지금 현재 있는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조급한 게 아니고 당신이 늦은 겁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겁니다. 셋째, 지금 저기 해변의 모래처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인 그 블레셋 군대가 우리한테는 없는 그 강력한 무기, 철기 무기 하나씩 다 들고 있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번제가 뭐가 나빠요? 번제도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12절,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I forced myself. 내가 내 스스로를 force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지금 사울과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변명은 지금 사무엘에 대한 변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변명입니다. 13절 이하의 그 말씀들 보면은 사무엘이 지금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한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울은 지금 변명을 한 건요, 사울은 공감을 바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공감을 바랬는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사울 당신은 이 일을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좀 가혹하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 대하여 판단하는 거 아닌가? 몇 번의 찬스가 더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울이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사건이 15장, 1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순종해야 하고 들었어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무엘상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얼마나 무소부재하신지, 그러니까 얼마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편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이미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죠.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 아는데, 이 변함없는 진리 앞에 오늘 이 본문은 상황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왕이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로 믿죠.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영역 속에 대체로 하나님을 믿고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데, 정말로 선을 긋고 이 어쩔 수 없는 나만의 상황, 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인간적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실수들을 그냥 눈 감아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 나도 그랬어, 너도 그렇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인간적인가요?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아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본문 속에서 사무엘이 야단치는 내용보다 사울 왕이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아,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영역과는 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어서 더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풀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요거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든다? 우리가 지금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을 아직도 좀 겪고 있는데 그 상황 전, 팬데믹 전의 예배들을 많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상상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팬데믹 전의 예배든, 지금 팬데믹 중의 예배든, 또 앞으로 들으실 그 예배든 기쁨의 교회 이 공동체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중심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이곳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상상하면서 예배할 때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얼마나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참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얼마나 그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럭저럭 상황을 통제해 주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보호하심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을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보호막 없이 가드 없이 맞아버린다면 즉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잠식해버리면 얼마나 나도 통제가 안 될까? 상상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그 삶에서 닥치는 만날 수밖에 없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PTSD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반복되는 그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주는 그 신체와 반응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신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소화를 못한다든지 뭐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두통이 심하게 온다든지 그런 분들과 어떤 아픔을 나누다 보면은 진짜 도대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가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현재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서 있는데 아마 사실 우리도 매사에 아니 아마 일평생 동안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질 그날까지도 아마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그 사이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죠?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계속 가장 그렇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쉽게 떨치기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그걸 떨쳐버렸으면 벌써 떨쳐버렸을 텐데 정말 어떤 이도 이걸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의 상황이 그런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이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서 있는 것. 그런데 사울에 대한 이 사무엘이 야단치는 것은 단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You are wrong. 그거 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네가 지금 복으로부터 이탈된 것이 내가 지금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So you are not blessed now. 네가 지금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서 있지만 네가 믿음의 길로 갔을 때에 정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복의 개념은 복을 어떤 주입받거나 복이 내가 없어서 지금 내가 불행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어떤 복이 주입된 상태입니까? 복 있는 자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울은 당신은 지금 복 있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떠났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고 섞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통치를 벗어나는 것, 그것은 복과 자유와 평강과 은혜로부터 정말 온 인류가 그 사모하는 그 은혜로부터의 자발적인 이탈.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은 진짜로 사울을 사랑했거든요. 나중에 그 사울이 그 하나님께서 15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여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은 정말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로서 첫 번째 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근데 와봤는데 이 사단이 나 있는 거죠. 왕이시여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왕이시여 왜 그렇게 흔들렸습니까? 사무엘도 지금 전쟁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겠죠.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자기 상황을 변명하는 것은 사무엘 당신도 이 상황에 서 있어 보면은 당신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공감의 지금 표현인데요. 사무엘도 무서웠겠지만 사무엘의 지금 상황은 사무엘은 이 전쟁을 정말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리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약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에 지금 상황이 날 두렵게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요, 14장 15장 가시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기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세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서 악이 악이 서로 물고 뜯어서 망하게 하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사울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아무리 불안해하고 아무리 묘책을 짜낸다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 그렇게 상황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라는 것을 사무엘이 믿고 있다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유일한 두려움이 남습니다. 사울이여,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사울이 근심하지 않기를. 왕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믿기를.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꼬아서 읽죠?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꼬아서 믿죠?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꼬아서 적용할 부분을 정해서 믿죠?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심.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5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미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은 무리여, 아무리 적더라도, 아무리 약하더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팬데믹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이미 기뻐하셨다. 계속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하셨는데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는 계속 생겨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내가 특별히 말하노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 그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거듭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신다. 반드시 주시리라. 내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끝난 게임이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시리라는 약속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바라죠. 정말 편하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인생 속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반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전쟁도 딱 이기고 그냥 내 체면도 딱 서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안 되는 것을 느끼니까 머리를 쥐어싸매고 불안해합니다. 네, 그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고요.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 그 두려움의 자리는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죠.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전쟁의 군대 대장이다. 그 두려움의 자리,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택한 백성들은 그곳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특별히 한 80% 이상 내가 괜찮다 여기는 영역 말고 내가 한 10% 20% 내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게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야단을 맞게 되든, 또는 하나님께서 달래시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요한 사도에 따르면 믿는다는 것은요, 그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고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만을 믿기로 여러분 작정하신다면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더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상황이 극악하더라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나를 고통에 이르게까지는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계신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이 뭐라 뭐라고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든 주님께 대한 순종보다 앞서는 시츄에이션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기다림이 없고 너무 속도가 빠르고 효율성을 극도로 중시하고 늦으면 밀리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만들어내는데 심지어 우리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기라고, 어떻게든 잘나라고,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하여 잘 준비하라고 두려움에 가득하여 가르치고 있는지.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온 세상의 주권은 나에게 있으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앞에서의 참된 순종의 제사보다 앞서는 시츄에이션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의 그 여러 전쟁에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 세상이 주는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사도가 반문하죠. 도대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몸과 온 상황 속에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가운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거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또는 찬양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인데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긴 이 사무엘의 경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을 향한 복된 경고이자 또 우리를 향한 복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실 때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또 옛 자아대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나됨을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어떻게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믿으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그것이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육신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또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교회와 우리의 닿는 모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흘러넘치기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